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다섯 번째 시즌 세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다섯 번째 시즌에서는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십자가 아래서라는 설교집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토크는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글 번역본에 제목이 잡혀져 있지요. 이 두 번째 설교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본문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들어보시고 익숙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옛날에 설교자들이 굉장히 자주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도 드물고 이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인식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런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때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해주고 계시고 장차 행하실 일을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하늘로부터 홍수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긴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은 결국 신약 성경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쳐서 결국 로마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러서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면 그들이 자기들이 찔러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데 그 애통하고 통곡하는 정도가 독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정말 절박하게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간구하는 심령이 같이 부어지게 되고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이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했던 못된 짓들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그 십자가 설교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감성적으로 자극적으로 나타내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고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경험하러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죄의 문제,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와 이런 방향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설교를 읽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초반부가 시작되죠.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교제할 때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를 따로 떼어놓고 오직 죄만 바라보고 죄만 독대할 경우 죄는 인간이 마주대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섬뜩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만들어 놓은 파괴의 흔적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널려 있는 이 땅 그 어떤 곳에서도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시행되는 저 지옥에서도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큼 그 본래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자신의 죄를 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초반부가 굉장히 헤비하죠. 하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크게 헤비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여러 가지가 파괴되어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을 볼 때도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만 또 지옥에 있을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헤아려 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이다.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죄를 정말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대로 최대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와 도전을 설교의 초반부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끌어다가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정말로 나는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그것을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끌어다가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회개하는 데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보는 것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시죠.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가장 악한 죄라도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값없이 또 영원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쪽 눈으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 영혼은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균형 있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서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는 억측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지레짐작 포기하는 절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설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전보다 더 미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한쪽 눈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있게 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진짜로 있게 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균형을 갖고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은 참된 회개를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에 기록되어 있죠. 참된 회개는 십자가에 대한 선명하고도 복음적인 이해가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초기 단계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전보다 덜 율법적이면서 이전보다 더 복음적인 회개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엄격함 때문에 회개하였다면 후에는 복음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알므로써 비롯되는 회개였다면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봄으로써 비롯되는 회개로 변화하며 이전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회개였다면 이후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비롯되는 회개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희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며 죽음과 지옥을 바라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는 회개가 거짓된 것이라고 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죄를 각성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역병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한다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초자연적인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이런 설명에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회개에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복음적인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인을 세워놓으시고 그가 이전에 죄로 알지 못하던 것들을 죄로 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죄인이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회개, 그것을 율법적인 회개로 부르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보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죄의 사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그것을 진심으로 더 회개하는 그런 상태를 복음적인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적인 회개에서 출발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율법적인 회개에서 출발을 하되 그 율법적인 회개의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 위에 어느 순간부터 복음적인 회개의 내용이 채워져서 오히려 복음적인 회개의 내용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라는 은혜는 한순간에 그냥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진행의 방식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유념할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우리의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의 내용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고 우리의 회개의 동기와 회개의 내용이 복음적인 회개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밉게 보이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게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인상 쓰고 계시고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 것이고 신앙도 바르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참된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회개의 삶, 회개의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 예배에서 십계명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회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회개의 내용은 과연 율법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율법적인 회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복음적인 회개가 더 많은 내용, 더 강한 내용, 더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눈물을 많이 쏟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것을 많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의 동기와 내용에 있어서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것인데 그 참된 회개, 곧 복음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곧 복음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일찍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보았던 대상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라운 대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총집결되어 있는 모든 매력과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거룩한 회개의 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거울 삼아 범사에 우리가 행하는 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는 정말로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다음과 같이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이 죄에 대한 거룩한 회개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바라볼 때에 죄에 대한 거룩한 회개가 촉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노라면 다른 데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아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죄를 혐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죄를 참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 죄의 사악함도 얼마나 깊은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옥타비우스 인슬로 목사님은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혹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까지도 자청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대리석처럼 차갑고 단단하던 마음도 부드럽고 민감한 마음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단순히 고난의 장면만 보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돌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가장 고상한 부분까지도 죄는 그렇게 철저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는 사랑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가장 거룩한 사랑이요 가장 오래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복음적인 회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의 설명이 정리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했죠. 세 가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서 부드럽고 강렬하게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복음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87장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이 찬송을 여러분이 가만히 불러보시면 여기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87장에 있는 그 찬송이 남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고 우리 자신의 체험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느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인 한국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셔서 옳고 그름을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인간의 기호로 결정하는 이 무지막지한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죄를 죄로 발견하고 악을 악으로 깨닫는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데모를 한다고 해서 그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거나 녹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죄에 빠진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십자가 앞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고난과 사랑을 찬란하게 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참된 회개, 곧 복음적인 회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를 아무리 뚫어지게 응시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육신적인 감동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감동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자기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늘 자기 수준 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장면을 묵상하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감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십자가의 광경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온 육신적인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 하는 일을 은혜의 역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눈물샘이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눈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신령한 감정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하면서 그 돌짝밭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부글부글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못 나아가는 그런 감성적인 말씀 듣기, 감성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 저희가 함께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도 감성적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의 죄의 추함과 사악함과 더러움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온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신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이 있고 내가 성경을 좀 배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고난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붙들어주시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고난의 깊이와 사랑의 무한함을 거기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회개가 어떤 복음적인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회개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죠. 먼저 이런 회개는 그 본질에 있어서 복음적입니다. 율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정서입니다. 이런 회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또한 이런 회개는 그 본질에 있어서 거룩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개는 현저하게 경건한 슬픔입니다. 또 이런 회개는 매우 강렬합니다. 인간의 영혼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경험됩니다.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회개는 기쁨의 예고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보면 우리 심령 속에는 가장 깊고도 순결한 기쁨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귀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저는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무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양심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마치 동냥하듯이 조금 조금씩 무엇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거나 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나아가고 특별히 그가 고난받으신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 한 분 안에서 바로 그 한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참되고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평생 그 참되고 깊은 회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는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자기의 아름다움과 고난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까지도 다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회개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마 이렇게 조건을 내거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진실한 회개 자체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저절로 흘러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지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참된 회개를 얻기 위하여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더 온전히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발자국만 달려나아가도 금방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있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책이 없으시다면 교환을 보시면서 좀 더 이 내용들을 좀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네 번째 토크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